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나누었던 네 가지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세 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세 번씩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설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섯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 마지막 설교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그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질문을,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순서를 바꾸어서 처음에는 징조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그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려고 했으면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지 않았는데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읽은 24장 42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경고하시고 또 부탁을 하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각각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세우고 주인의 소유를 맡겨두고 또 다른 동료 종들을 잘 섬기게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청지기는 지혜 있게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지만 또 어떤 청지기는 악하게 행동을 해서 자기 친구들을 패고 또 그냥 유흥을 즐기는데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비유 내용이죠. 이 청지기 비유를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은 혹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신분은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주인에 맡겨줄 수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소유였습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지기가 악한가 아니면 충성스러운가를 평가를 할 때에 주인이 돈을 맡겨주었는데 그 돈은 너 혼자 먹고 쓰고 사용하라고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 같은 다른 동료들이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도 너에게 더불어 맡겨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내 돈은 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쓸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써야 할 몫까지, 그러니까 동료들의 몫까지도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소유니까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 네가 성실히 살아서 그래서 얻은 네 소유는 네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몫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동료의 몫까지도 주인이 너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소유는 물론 비율은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소유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 몫까지도 너에게 맡겨놨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면 그건 주인이 내 옆에 사람의 몫으로 나에게 맡겨놓은 것까지도 내가 함부로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거지가 부자 집에 앞에 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때 왜 도대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은 거지 나사로의 목까지 주님이 부자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를 먹여 살리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는 돈과 관련해서, 소유와 관련해서 네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5명 이렇게 나누어서 10명은 슬기 있는, 또 다른 10명은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종말과 재림 때 내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설명이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이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하되 조금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요. 기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처녀들을 보면 기름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게 있는 거죠. 모자라게 갖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종말과 재림을 준비할 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련되어 있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미리 잘 준비하라. 충분히 준비하라.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도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사람마다 사정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고 닥치는 현실들이 있어서 얼마나 분주하고 또 중요한 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먹고 노느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이것저것을 다 감당하느라 그러느라 막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에는 미리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는 왜 나를 만날 준비는 그렇게 못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주님 제가 얼마나 바빴는 줄 아십니까?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뭐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면, 도무지 이거 일 감당을 안 하면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지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결국 네가 나를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건 충분하게 준비를 안 했잖아. 그럼 결국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에 열심을 내는가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상황들이 있지만, 다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무엇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세상살이와 관련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미리 충분히 잘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제자의 태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다시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돈과 관련된 거였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인상 깊게 보는 건, 한 달란트는 한 16년이나 17년쯤 연봉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도대체 재림과 종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쭉 주님이 결산하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주님께 다 돌려드려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종말 때에 재림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마 이걸 이제 평범한 일반의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수중에 지금 당장 한 20억쯤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직장 그만둡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중에 한 100억쯤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 그만둡니다. 내가 돈 100억이 현찰로 들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직장을 다닙니까?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데 돈 100억 들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수중에 돈 1천만 원을 들고 있든 1억을 들고 있든 10억을 들고 있든 100억을 들고 있든 그건 네게 아니다. 그건 네게 아니고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네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네가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그러라고 그거 준거 아니다. 결국 네가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을 할 건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노동을 했느냐,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느냐, 그래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시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 살았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소비했느냐, 사용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돈을 남겼는가. 결국 내가 갖고 있던 본전도 주님의 것, 남긴 것도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한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낚시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늘돈 쓰러 다니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고, 그러다가 그 남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돈이 많거나 넉넉하게 살거나 과하게 소비하는 것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멋대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야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면 칼빈이나 루터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걸 더 많이 강조를 해서 네가 떼부자가 되어도 원래 하던 일을 바꾸지 말고 열심히 노동을 해라.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라. 물론 과하게 노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인생 힘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남겨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렇게 결산하는 존재다.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소비와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소유와 관련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은 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받아야 될 몫을 너에게 잠시 맡겨두었다. 그러니까 네 거는, 네 소유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네가 잠시 맡은 거다. 또한 가지는 네가 갖고 있는 건 주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유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양들에게는 복받을 자들, 그리고 왼쪽에 있던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가난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듯하고 그럴듯한 이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에 그 이웃에게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와 관련해서 양과 염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이 내용은 주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관련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은 전 재산을 팔아서 평생을 헌신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끼 식사를 그저 그냥 남아있는 옷한 벌을 내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정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네가 얼마나 많이 먹고 네가 얼마나 좋은 옷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옆에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는가 무엇을 섬기고 돌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옵니다. 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누가 먼저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은가, 나눈 것이 많은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에게 베푼 것이 없으면 큰 돈이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 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데 주님을 어떤 담대함으로 만날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네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돈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행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그 돈을 내 주변의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준비할 것인지, 행동과 관련해서도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주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도 두 가지잖아요. 주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네 가지를 들을 때마다 늘 똑같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몽땅 다한 종류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와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못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열처녀 비유처럼 다섯 명, 다섯 명, 5대5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한 10%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세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세상처럼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잘 깨어있고 준비할 것인지 나는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했는지를 주님께서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것이고 상과 벌을 주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 너는 그렇게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 수많은 징조들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판국에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만날 소망으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했구나. 너는 참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만날 주님을 잘 준비하는 것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어서 참으로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한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주저될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